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주 내 맘에 들어 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 누가 막으리요. 너 대답 무엇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1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5장.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된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아버지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로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뿐입니다.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습니다. 곧 성령과 그분이 받으신 세례의 물과 그분이 당하신 죽음의 피입니다. 이 셋의 증언이 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훨씬 믿을만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해주신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증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해주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청한 것은 이미 모두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짓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형제의 지은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롭지 못한 일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가 다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니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온 세상은 악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이여 거짓 신들을 멀리하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28장.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량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어놓은 일이었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부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지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은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전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대가 없이 선물로 거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해가는 것은 역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각자가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그 관건이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구원을 거저주신 하나님께 경외감을 갖지 않는다면 거저주신 구원에 나태해질 것이고 이것을 경계하여 역시 항상 복종하여야 합니다. 선물은 언제나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감격인데도 영원한 영광의 선물을 거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도 유익한 두려움이 있고 좋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데 유익한 두려움이란 바울이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떨림이어야 하지만 그 밖의 부정적인 두려움은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을까봐 예배 참여하고 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치 못합니다. 이왕에 거저받은 구원을 더욱 아름답게 풍성하게 꽃피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과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과 동료 신앙인들에게 기쁨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요청입니다. 그 힘겨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함께 하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림이 당연한 것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정을 담은 표현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첫 부분인데 물론 뒤에도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중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것은 신앙의 지도자가 육신적으로 함께 있건 없건 언제나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의식하기 때문에 믿음의 실천이 한결같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당부는 무엇보다도 예수도를 늘 의식하며 살 것을 권면하는 표현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하반절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의 진리에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복종, 즉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또 복종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앞에서 예수도의 인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겸손과 충성을 안다면 은혜로 주신 구원을 결코 가볍게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입니다.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의 뜻이 가능한 이유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기쁨으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복된 계획들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라고 당부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구원을 끼치게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둠의 세력의 특성인 원망과 시비 없이 감당해야 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인데 원망은 어둠의 하수인들에게 익숙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시비도 신약성경에서 14회 정도 사용되고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목적을 연이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5절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은 모두 세상에서는 찾기 어려운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함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될 것이지만 살고 일해야 할 자리는 그와는 반대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과 다르게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15절 하반절입니다. 영광된 모습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5절 하반절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당부입니다. 범사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불러들이고 어둡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인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빛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낸다고 하였다면 여기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다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도를 사람들에게 밝혀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울을 비롯한 먼저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 모두의 과제요 사명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도를 만나 사명을 받고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을 복음과 함께 다름질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하여 장막 만드는 수고를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한 것은 사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한 바울의 다름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이 그토록 힘써 전하기 위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매진했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바울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로부터 유대 교회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7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예수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려는 자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면 자신은 그 재물 위에 최종적으로 드리는 전제, 즉 순교까지도 기꺼이 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같은 표현을 골로새서에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했는데 이 두 곳 모두 같은 표현이 기뻐하고와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앞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14절의 본보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과 거저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자세로 감당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산 제사였다면 자신의 전제의 제사는 죽기까지 자신을 드리는 순교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살아있는 동안 움직임이 거룩하게 구별된 산 제사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바울처럼 최종적으로는 죽기까지 하는 제사 같은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입니다. 또 이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처럼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8절인데 앞에서 나눴던 신앙적 삶이 서로 간에 나눠질 때 기쁨 또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17절 하반절에 라고 자신의 기쁨을 드러냈다면 여기서는 이제 빌립보 교우들의 기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찡그리고 있으면서 상대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고 또 호소력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기쁨은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는 순교를 기뻐했다면 빌립보 교우들의 기쁨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하반절에 했던 구원의 완성일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도덕적 교훈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특별한 기적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는 기적이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하나는 권능의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표적 혹은 표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그의 특별한 권능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기적으로 잘못 적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란 우주의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저지되고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서 야구공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원래 아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초자연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가 어떻게 병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연 법칙을 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그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전개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자연 출산 과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연 출산 후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산의 현상은 익히 보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상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곧 기적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이용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절한 때에 나타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기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근자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르쳐 음식의 자연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적을 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은 만물의 창조를 비롯해 많은 기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신 일도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는 죽은 두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은 대부분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시대의 기적은 주로 예수께서 행하셨지만 더러는 사도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께서 자연의 힘을 제어한 기적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병자를 고친 기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명성을 얻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나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둘째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모든 병을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성경은 사도들이 병 고친 기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이 기질적인 병은 치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믿음을 병 고침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신 기적이 31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병자의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5번은 병 고침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번은 믿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으나 병 고침의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4번은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기 전 이미 죽었으므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병의 일부만 고친 적이 없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병이 단순히 호전되거나 몇 주 후에 재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종종 완전하게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몇 주 후에는 원래 병든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만져서 고치시거나 말씀 한마디로 즉시 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되려면 자연 법칙을 초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호전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 호전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병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적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이 그로하여금 단순히 다시 걷게 하려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렌치는 그가 쓴 책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의 보증서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할 권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 줄 기적을 원했습니다. 모세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와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모세의 기적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마술사들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라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경시대에 일어난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선물을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의 개종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어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직 사도들만 이와 같은 은사를 받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사도의 죽음을 끝으로 그와 같은 기적이 끝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홉 가지 성령 은사를 열거하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어떤 은사보다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홉 가지 은사를 열거한 후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기적적인 은사가 그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온전한 것은 중성이므로 그리스도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스어로 온전한 것의 어원을 살펴보면 최종 단계로 인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애언과 방언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계시였습니다. 그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은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제2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은사가 점차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